단꼭지는 나의 인생 영화 30. 이 제가 30가지 영화를 쭉 적어놨는데 맨 뒤에 클레멘탄 이거는
그거 왜 쓴 거야?
아니 이걸 한번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안 보셨다는지.
그렇죠. 근데 구할 수 없어서 그렇고 솔직히 클레멘탄은 볼 생각이 전혀 없고 죽을래 살래를 한번 봐야 돼.
죽을래 살래?
네, 근데 이 구할 수는 없고 검색하면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잠시 보니까 초기에 한 1, 2분 봤는데 좀 정성을 들었더라고요. 김대중 닮은 사람하고 김정일 닮은 사람을 이 분장을 잘 해놨더라고. 나는 완전히 개판 쳤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했어. 그럼 분장은 열심히 했다는 거지. 그리고 유명한 배우들을 엄청 스카웃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출연했다가 망한 배우가 한두 명이 아니야.
죽을래 살래?
그렇죠.
아, 지금 클레멘타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클레멘타인은 안 봐서 좀 모르겠고. 아, 이건 진짜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클레멘타인. 느낌 자체가.
아, 저 이거 일부러 한 번 더 봤어요, 클레멘타인.
제로?
억지로 봤어, 억지로 진짜.
그걸 해봐.
네?
그걸 해보냐고.
아니, 왠지 봐야 될 것 같아서.
관객 고문하냐?
봐야 돼. 시대를 대표하는 영화인데.
클레멘타인은 제가 볼 때 이제 이 양반 진짜 진지하게 돈 벌려고 만드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망하는 거야. 근데 죽을래 살래는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라 뭔가 이놈이 사고를 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을래 살래를 막 형편없는 영화를 욕하지만 더 안심한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극장에 안 걸릴 뿐이지. 그 비디오로만 유통되는 영화가 있다고. 그게 딱 이거야. 죽을래 살래가 그 비디오로만 유통되는 그 영화를 무술로 써가지고 정상적인 배우를 거의 집어넣어서 극장에 걸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비디오로 음란 영화 보는 사람한테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 그걸 왜 보냐고. 그러니까 그게 또 명작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때 뭐 박하사탕을 패러디해서 박하사랑 뭐 기마사 이하사 박하사 뭐 박하사하고 뭔가 뭐 이거야. 그 박하사 사랑이 아니고 박하사랑.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90년대가 끝나면 이런 영화들이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제 비디오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이거 계속 나오더라. 진짜. 어 요즘에도 계속 나와 이런 거.
그래서 그 B급 영화 극장에 안 걸리는 영화의 어떤 감각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죠. 근데 이건 죽을래 살래 덜 만들어진 거고. 그냥 아마추어의 섭작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B급 세계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영화입니다. 죽을래 살래는.
뭐 배우가 장난 아닌데요?
그렇죠. 유명 배우가 다 나왔어. 다 망했어.
다 망했는데.
조용하게 사라진 배우는 다 이름 거기 있어.
홍석천, 덕구영재.
제가 첫 번째로 꼽은 게 벚꽃이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근데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쓰러 담았어. 쇼생크 탈출, 레인맨, 7인의 사무라이 뭐 쭉 있는데 이 영화에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뭔가 갇혀 있는 사람이 이 누군가에서 탈출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운명적인 만남에서 운명적인 결정을 내려서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를 제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고 다 깨달음에 대한 얘기고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찰리 채플린, 주성치, 이소룡 이런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어느 분이 터미네이터 이야기라는데 터미네이터는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인데 제 취향은 아니야. 그냥 좋은 영화인 거야. 메멘토, 큐버, 식스센스 이것도 좋은 영화인데 추천 영화지 이 인생 영화로 하긴 좀 그래. 그리고 역마차 이거는 스펙타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영화의 어떤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영화가 시작된 거야. 영화를 찍을 때 처음에 뭘 찍어야 되지 막 아 기차가 들어오는 걸 찍자 하고 괜히 기차를 찍었어요. 근데 그냥 동영상이니까 움직이는 걸 찍어야지. 일본 영화 뭐 이런 거는 안 움직여. 사람들이 안 움직여. 무비라는 게 움직인다는 뜻인데 안 움직이는 거야. 그게 무슨 영화냐고. 그냥 사진이지. 그래서 영화여야 된다. 그래서 역마차 보면 인디언이 막 쫓아가고 역마차가 막 달려가요. 그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하고 싶은 게 하나가 워터월드인데 이거 완전 졸작이거든요. 이거 볼 때 저도 엄청 욕했어요. 와, 무슨 영화를 이렇게.
아니야, 그거 재밌는데.
근데 이걸
잘 봤는데 자꾸
TV에서 자꾸 틀어주는 거야. 그래서 TV에서 틀어주면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중간부터 보거든요. 중간부터 보고 또 중간에 꺼버리고 보다가 잠들어버리니까 다음에 또 해줘. 그래서 또 중간부터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 번 중간부터 봤는데 이상하게 재밌더라고.
근데 사실 그 개봉할 때부터 욕이란 욕을 다 처먹었거든요. 네.
특히 결말이 황당해. 너무 황당해요. 등에 이 지도를 새기라는데 그 지도 너무 조잡한 거야. 초등학생이 새기는 거지. 지도라고 해놓은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북쪽 뭐 남쪽 이거밖에 없어. 화살표만 하고 그 지도 다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등에 사람 등에 지도를 왜 새기냐고.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이상하게 이,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봐지는 영화죠. 근데 블레이드 러너도 사람들이 명작이라서 보는데 볼 때마다 제가 잠들었어요. 왜냐하면 극장에서는 아예 하지도 않아서 못 봤고 그 비디오로 봤는데 옛날 조그만 비디오로 보면 그 영화 안에 주인공이 자는 장면이 있어. 그거 보면 다 잠들어. 근데 제가 하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 볼 때마다 잠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본 적이 없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SF 영화인데 사실 되게 잔잔하게 흘러가요 영화 자체가. 그렇죠.
너무 자본에서
저는 반지의 제왕이 좀 그런 영화인데 반지의 제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지의 제왕은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기분 나빠서 못 봐요. 아, 어떤 고정이는 멍터리라서. 아, 일단 산속에 이상한 뭐 석 돌로 만들어진 조각상 비슷한 게 있는데 저기에 저런 게 있을 상황이 아닌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거슬리는 거야.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서 짜증나서 못 봐. 근데 천녀유원은 아, 진짜 내가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아, 볼 게 없어서 이제 시간 때우겠어. 이거라도 봐야 되겠다고. 근데 의외로 재밌어서 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한동안 막 홍콩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근데 천녀유원만한 영화가 없더라고. 그래서 주인발은 장국영을 못 따라간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아, 그, 어, 연기 어떤 면에서요?
글쎄, 제가 그 장국영한테 개인적으로 반했는지 왕자연한테 별로 안 반한 게 아, 중국에는 옛날부터 비단이 비단 장사 왕서방들이 비단이 많아서 저렇게 비단 자랑을 하는구나. 비단으로 그냥 칭칭 감는구나. 근데 이 미학이 있잖아요. 제가 반한 것은 일단 그 장국영이 등에 뭐 지고 지는 가방 그것부터 멋있었어. 이상한 배낭 지게도 아니고 뭐 희한한 걸 짊어지고 있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제 주윤발이랑 장국영의 연기 비교해서 장국영이 낫다 이게 아니라 작품에서 꼭
작품 탐미주의적인 어떤 면에서 그 장국영 나온 영화들은 이상하게 탐미주의가 있어요. 그 왕가희 감독이 그랬나? 하여튼 그 미학적인 어떤 집착이 있어. 근데 주윤발은 그냥 폼 잡는 거야. 그걸 좀 저급하게 폼 잡는 거고 장국영 나오면 왠지 감독이 장국영 얼굴부터 아 그림 나왔네. 아 그림 나왔어. 막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진 찍고 싶다니까. 그래서 왠지 아 왕조연하고 옆에 세워가지고 비단을 막 감고 천을 허공에 막 던지고 한번 막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거야. 얼굴도 예쁘고. 그래서 이 중국식 탐미주의가 있어요. 일단은 주성치 지저분한 미학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인발 미학은 폼 잡는 성냥 깨물고 폼 잡는 상권총 들고 폼 잡는 미학이고 왕조연 장국영 나오는 미학이 조금 더 섬세한 여성적이고 아름다운 미학이에요. 주성치는 그냥 막 박쥐벌레 500마리 막 이런 미학이고 지저분도 일종의 미학이에요. 지저분의 극치를 한번 찍어보겠다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아, 중국 영화에 탐미주의가 있고 미학이 있다. 홍건보 이건 그냥 웃기는 거잖아요. 성룡 이건 그냥 웃기는 거야. 그냥 개그지. 근데 그런 개그는 서부 영화도 있었어요. 개그 서부 영화가 옛날부터 있었다. 하나의 장르였어. 그래서 성룡 홍건보는 좀 안 쳐주는 거고 역시 이 홍콩 영화의 미학이 있다. 그런 얘기. 미학이라는 게 올드보이 원작을 보면 말이에요. 그 일본 만화인데 이상한 미학이 있어. 뭔가 집요하게 추구하는 게 있는 거야. 내용도 굉장히 괜찮은 영화예요. 레옹은 주인공이 좀 불쌍한 놈이야. 그 레옹 아저씨가 글자도 모르고
시간상 예,
다른 놈한테 뜯기고 있고. 근데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걸 워낙 무식해서 구원받을 생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남을 구원하고 있으니 참.
근데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그렇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더 짠하게 더.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누군가 죽어야만 살 수 있다는 이런 이 한마디 어리를 드러낸 거죠. 이게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모두가 잘 되고 꼭 먹고 안 먹고 이런 건 없어요. 특히 정치인은 그래요. 다 잘 되는 일은 없어. 누군가 손해봐야 누가 이득을 보는 거지. 그런 얘기죠. 혹시 질문 있습니까? 좋은 영화는 물론 많아요. 근데
여기 정작 탈출 영화를 좋아하신다면서 쇼생크 도전까지 돼 있네.
있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게 보통 우리 그걸 이제 우리가 이 왕자님만 기다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왕자님 언제 오실까를 생각만 하고 있고 이걸 신데렐라 콤플렉스라 그러는데 실제 신데렐라는 엄청 개고생을 했어요. 계모 때문에. 그 영화의 초점을 그 개고생에 맞춰야 된다고. 고생하면 언젠가 보답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죠. 대우를 받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다. 그게 민중의 욕망이고 그걸 경쟁해야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내들 미쳤나 무슨 대접받냐 뭐 이런 진중권 같은 얘기하면 안 되고 진지하게 아 민중들이 욕망이 그거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멍청한 생각하지 말고 막 좌파들의 그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걸 막 선전하고 그러면 안 되고 민중들의 욕망을 긍지하는 데서부터 이 진짜 이야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홍콩 영화라든가 뭐 찰리 채플린이라든가 이런 걸 긍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소룡 영화도 그래요. 그게 뭐 영화냐 그러고 그러면 안 되고 이소룡이 처음 영화 감독할 때 처음에는 홍콩 감독 밑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감독하고 계속 충돌해서 나 못 해먹겠다고 자기가 영화 감독을 하겠다는 거야. 그 시나리오를 써왔는데 A4지 4장밖에 안 돼.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냐고. 그런데 어떻게든 이걸 가지고 해보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에 계속 시간 때우기로 막 근육 보여주기 갑자기 권투 연습하기 막 계속 깐짓을 하고 있어. 왜 그러냐 시나리오가 없어서 그걸로 시간 때워야 돼. 그래서 형편없는 각본을 가지고 어떻게든 시간을 때워서 영화가 된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 이소룡이에요. 근데 이소룡이 잘하는 게 이 몹신을 찍는 건데 군중들하고 격투기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설계를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막 자빠지고 사고 나고 팔 부러지고 난리 나. 그런데 그걸 잘한 사람이 임권택 감독.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 그게 보면 그 논두리에서 미끄러지고 그게 몇 분을 그냥 롱테이크를 한 번에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럼 사전에 미리 합을 다 맞춰놔야 돼. 이 사람이 쪽으로 오면 당신은 미끄러지라 그러고 막 이쪽에 오면 당신은 경기 타고 지나가라고 미리 다 리허설 다 해야 돼. 올드보이에서 보면 이제 그 복도 격투 망치신 망치 핵심 그것도 한 2분 가까이 계속 사전에 다 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사고 나요. 2분짜리를 모든 그 구성원들이 다 기획하고 자기 차례 뭐 자기 동작 이것도 까먹고 야 니 해라고 등 떠밀고 막 그러다가 막 망치 들어오고 그리고 뒤통수 깨지고 막 그거 아마 고무망치겠죠. 진짜 망치면 사람 죽어. 하여튼 이소룡이 그걸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역동적인 화면을 잘 구성해야 명감독이다 뭐 이런 얘기죠. 다 이론이 있어요. 그러면 전차가 지나가는데 그냥 전차를 지나가는 찍으면 안 되고 그 담장 위에서 찍는다거나 어떤 것을 가리게 해서 무엇을 너머로 그걸 찍어야 돼요. 그래야 그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계속 압박에 들어가는 영화예요. 뭐 조수도 그렇고 델마 루이스도 그렇고 트루먼 쇼도 그렇고 계속 주인공을 몰아붙여서 극단적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아, 저는 또 동료 쌤이 히치콕 영화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쵸. 생각했는데 그거는 네. 리스트에.
아, 그 히치콕 영화는 다 이 옛날 영화라서 사실 제가 어릴 때 히치콕 영화를 하나도 못 봤어요. 제 기억 속에 별로 안 남아 있어. 근데 이거 놀라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히치콕 영화 다 들어가야 돼. 그렇죠.
아니 현기증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하신 글을 예전에 봤었는데.
근데 그걸 놀다다가 왠지 기분 나빠져서 안 넣었어. 왜냐면 평론가들 너무 좋아해 그걸. 아, 그걸 보면 아 영화를 잘 만들었구나 하고 납득은 되는데 왠지 땡기진 않아. 근데 이제 이게 영화 초창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캐스터 외에 이거는 제가 숫자 채우기 억지로 넣어준 건데 이거 빼고 현기증을 넣어야 돼. 백투더푸처 이것도 재밌게 봐본 기억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영화라고 하긴 좀 그렇죠.
앞으로 좀 계속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계속 동렬 쌤이 좋아하시는 영화를 계속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본 영화 위주로 써놨기 때문에 이 안 본 영화들은 당연히 빠졌죠. 내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많이 보셨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보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지. 하나 봐놓고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네, 다음 곡지는 어리가 진짜다.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유평등 권리 인권 박애 정의 뭐 정치적 올바름 뭐 말은 많은데 그 말이 왜 나왔냐. 예를 들면 자유평등 박애가 프랑스 혁명의 이념이라는 개소리고 또 다른 데 보니까 자유평등 권리라는 거예요. 권리는 뭐냐 부르주아의 권리 뭐 이런 거야. 그 부르주아의 권리가 뭐냐 노예를 지배할 권리 뭐 이런 거라는 거야. 갑자기 이상해져 버려.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는 그 당시에 이야기가 돌던 여러 가지 구호 중에 하나고 나중에 정립된 말이다. 근데 자유는 노예제 때문에 생긴 말이고 평등은 차별 때문에 생긴 말이고 인권은 전체주의 때문에 생긴 말인데 다 남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온 얘기 아니고 남한테서 나온 거라고. 예를 들면 자유라는 게 뭐냐. 이, 선생님 저 화장실 가야 돼요. 가지 마! 그런다고. 근데 액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 못 가게 하냐 이때 이제 자유가 나온다고. 선생님이 있으니까 자유가 있다고. 기숙사 사감이 외출하지 마 그런다고. 요즘 또 기숙사 사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숙사에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사감 선생님이 외출을 못하게 하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있는 거 아니야. 군대 같은 데 가면 자유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 원래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정의라는 것도 그래. 법원이 있으니까 정의가 있는 거지 사법부도 없고 입법부도 없으면 정의라는 개념이 없어요. 평등도 그렇고 평등은 내가 볼 때 국회가 책임져야 될 거고 정의는 사법부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자유는 뭐냐 자유는 헌법이 책임져야 될 것 같네. 다 어떤 책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평등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문제 삼는 입시 제도가 불공정하다. 근데 그럼 입시 제도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입시를 모든 입시를 대학 자유를 맡겨버리면 된다고. 이게 우파가 주장하는 거지. 그럼 나라는 개판돼버리는 거지.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일반 국민들은 좋은 건 줄 알고 그거 잘 됐네. 아 입시를 대학 자유를 맡기다니 이거 좋은 거야 하고 착각한다고. 일본인들이 그렇잖아. 일본인들은 귀족 학교가 있어요. 그래도 불만이 없어. 원래 귀족이 있으니까 귀족 학교 주셔야지. 영국에도 뭐 이턴스쿨 그러고 막 미국에도 귀족 학교가 있는데 사립학교 이런 게 있다고. 이게 불평등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평등하다는 걸 모르는 거야. 국가가 불공정하게 하면 아 불공정하다 그런데 삼성이 불공정하게 하면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지. 구글의 흑인 직원이 4%밖에 없다는 거야. 그 흑인들은 구글은 아 시험에 탈락했다. 시험 떨어졌다 그러면 되는 거야. 할 말이 없다고. 교묘하게 다 차별한 방법이 있어요. 일단 여성들이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면 여직원 안 뽑아버린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쩔 거냐고. 굉장히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려면 여직원을 안 뽑는다. 그럼 안 뽑힌 만큼 그 여직원이 다른 회사로 간다. 그 다른 회사가 이긴다. 그래서 여직원을 안 뽑는 회사가 손해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 단위로는 그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안 돼. 바닥이 좁으면 소수파를 엿먹이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또 군대 가보면 그걸 아는데 대장이 그 어떤 골칫거리 병사를 엿먹이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 내무반에서 여러 명이 작당해서 한 명 바보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내무반에 병사가 30명 있다. 그중에 한두 명을 고문관이다. 그럼 그 고문관을 엿먹이자. 여러 명이 짜고 그냥 바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병사들이 소대장도 바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 병장들이 하사를 화장실 뒤로 끌어가서 줄패. 그러니까 사병들이 하사를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 패는 거야. 요즘은 안 그런지 몰라. 옛날에는 이 군대를 3년씩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장점 되면 왕이야. 그래서 하사너 이리 와 패는 거야. 그냥. 소대장도 불불기요 병장한테. 요즘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요즘은 하사보다 사병이 짬이 작아.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 사병이 더 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유평등, 정의, 인권, 박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속이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걸 주는 사람이 있어. 자유를 주고 평등을 주고 정의를 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특히 좌파들이 뭐 정의 이런 걸 많이 주장하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그 제도가 굉장히 이제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도에 의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와, 우리는 자유도 있고 정의도 있고 막 공정하다 하고 그런 시대를 만들어놨다 그러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당간부들이 세습하잖아.
전혀 그렇지 않지.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실제 돌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느 바닥이든 그래. 심지어 노조들도 뭐 자기 아들한테 세습한다 그러고.
다 있잖아.
네. 그러니까 어느 바닥이든 그 바닥 안에 보면 일단은 노조도 그 노조 안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해먹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완전 평등하고 합리적인 조직은 없어. 그러므로 이 진실을 실현하기에는 내가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가 힘을 가지고 시스템이 힘을 가지는 건 한계가 있다. 개인이 힘을 가지는 건 의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리 없는 놈들은 힘을 못 가져. 의리 없는 놈은 왕따시켜서 힘을 빼버려야 돼요.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 한 명 한 명은 힘이 없는데 이 세 사람이 동원계를 해서 뭉치면 힘이 생긴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교회에 가냐? 힘을 얻으려고 교회에 가는 거야. 신도들이 이 그룹을 만들어서 부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효도를 하라 이런 말이 생기는 것도 가족끼리 뭉쳐서 힘을 만들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천민들은 힘이 없어. 왜 천민들은 힘이 없냐? 천민들은 이 가족이 없어요. 가족이 있으면 천민이 아니지. 그래서 어리는 힘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의리가 있으면 창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도전을 할 수가 있고 뭔가 할 수가 있다. 의리가 없으면 뭐든지 다 실패해요. 뭐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도 의리의 한 가지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을 하냐면 사랑을 하면 힘이 생겨. 근데 문제는 내 사랑을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아, 사랑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조심해야 돼.
사랑은 의리의 한 가지 형태다. 뭐 그런 얘기고. 제가 이야기하는 의리는 자유평등 권리 이런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자궁이 의리다 이런 얘기예요. 의리라는 것은 뭐냐? 그 뭐야? 공동의 룰인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의 공간에 공존하면 반드시 룰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방을 하나 얻었는데 룸메이트가 있다. 그럼 룸메이트하고 뭔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리라고. 근데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당연히 그 덩쳐먹고 사기쳐먹고 이용해먹어야 된다. 이게 룰인 것 같아. 그 순식간에 가벌이 바뀌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낫잖아. 우리나라는 그래도 뭔가 이 의리가 있어서 룸메이트끼리 뭐 서로 신의를 지키는데.
미국 영화 안 그런 거야?
네?
미국 영화 그렇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총이 딱 있다 하면 이 총을 누가 쥐는 순간 그 순간 딱 바뀌는 거예요. 내가 총을 딱 떨어뜨렸는데 상대방이 딱 쥐었다면 순식간에 가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 선배님 그러면 계속 선배지. 선배가 권총 흘리면 후배가 딱 쥐고 딱 겨누고 이런 거 없어.
그런 측면에서.
네.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네. 의리와 사랑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들과의 사이도 좋은 사람이 결혼 상대자를 데리고 왔는데 가족들이 반대를 했을 경우에 네. 배우자도 예비 배우자도와의 사이에도 사랑도 의리가 있는 거고 가족들과의 의리도 있는데 어떤 의리를
그거는 이제
더 우선시
이 시대의 발전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그 무조건 자기 파트너를 챙겨야지 형제 뭐 부모 효도 뭐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미친놈 미친놈. 근데 조선 시대라면 또 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파트너가 우선이죠. 왜냐하면 족보에도 부부는 무촌이 무촌, 부자는 일촌이에요. 삼촌은 이미 세 마디야. 저쪽이 저쪽.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자기가 도장을 찍을 때 그 대리 도장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부부라는, 재산권을 공유한다고. 근데 형제끼리는 흥부 놀부도 재산권을 공유 안 해. 흥부가 놀부한테 도장 빌려주고 막 인감 도장 주고 그거 없어. 옛날에 인감 도장 빌려줬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근데 부부간에는 원래 인감 도장 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부모와 부인이 동시에 강물에 빠졌다. 누구를 먼저 구해? 당연히 부인을 구해야지. 부모를 구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그건 그냥 말로 이 바퀴벌레 수준의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그리고 뭐 가족이 누구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봉건 시대는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누구하고 결혼한다는 건 내 재산을 뺏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간섭할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대 사회인데도 아직도 뭐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현대는 다 개인이 자기 재산을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개인주의로 가야지. 가족주의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거죠.
아, 근데 아직도 주위에 보면 네. 엄마가 사주를 봤는데 내 남자친구에도 아예 사주가 안 좋다더라.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엄마가 한 재산 주겠다는 거 아니오. 결혼할 때 돈을 주겠다는 거. 돈 얘기지 그게. 그거는 이 못 배운 집안이죠. 못 배운 집안. 교양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은 또 이렇게 말을 또 들어요.
왜냐면 저 재산 받아야 되니까.
후진성이죠. 우리나라 같이 후진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후진국 현상이죠.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여성이 시집 가려면 뭐 지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의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의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의리라는 것이 이제 두 사람이 쉽지 않네요.
예, 한 공간을 공유하면서 룰을 정하는 게 의리예요. 근데 두 사람이 딱 만났을 때 딱 만나서 의기투합을 해서 정해야 돼. 그럼 형제가 되자 형제가 돼야 되고, 사제관계가 되면 사제관계가 돼야 되고, 부부가 되면 부부가 돼야지. 서로 뒤통수 쳐먹고 이용해 먹자 이러면 의리가 없는 거죠. 그럼 장사꾼이라고 치면 어떻게 이 인간을 벗겨먹을까, 그걸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건 의리가 없는 거지. 다음 국지는 신데렐라의 재서. 신데렐라 이야기에 제가 조금 갑자기 관심이 있었는데, 신데렐라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 기생충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옛날부터 그 군담 소설, 조선시대 소설이 여성이 장군이 되어서 송나라에 가서 오랑캐를 물리치고 그런 여성 영웅 소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의 패턴이 있어. 항상 이제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남장을 하고 남자하고 같이 놀아요. 근데 남자한테 이래가지고 자기 친구가 여자인지도 몰라. 근데 이상한 도사를 만나서 이제 보통 무협들이 기연이 있어. 뭐 기연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연에 의해서 도사를 만나서 무슨 주머니를 받아요. 주머니를 받으면 주머니에 저 삼신이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가서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 그 또 뭔가를 받아. 그 또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아 북쪽으로 가라 이렇게 가다가 송나라까지 가버렸어. 그래서 장군이 되어서 오랑캐를 죽이는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여성 영웅일까? 당연히 장군이라고 하면 남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박시부인전 이런 것도 있고 옛날부터 뭐 여성이 도수를 부려서 싹 썰어버리는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독자가 여성이다. 독자가 여성이니까 여성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독자한테 아부하는 소설이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델마 루세 같은 경우는 단순히 페미니즘 영화를 볼 게 아니라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야 이 영화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남자로 해가지고는 안 돼. 재미가 없어.
느낌이 없죠.
예, 에일리언도 그 리들리 스콧 감독이 페미니스트라서 그런 영화를 만든 게 아니고 시곤이 위버가 딱 어울려. 그래서 무협지도 보면 꼭 그 여자 부사가 등장해. 근데 이상하게 허벅지를 드러내고 있어. 갑옷을 입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좀 노출을 했어. 왜 그러냐고. 갑옷을 입은 제대로 입던가. 그냥 그 여자 부사가 있어야 좀 이야기 재밌어. 없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야기 구조상 여성 캐릭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필연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대칭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대칭시키려면 추악한 괴물의 반대편에 강인한 여성이셔야지 추악한 괴물과 헐크 뭐 이러면 또 뭐가 이상하잖아. 아, 그건 좀 맞아.
헐크가 재미가 없어.
그렇죠. 헐크 재미없어.
차라리 킹콩이 재밌지.
그렇죠. 괴물과 미녀 뭐 이렇게 재미가 있지. 괴물과 괴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궁합이 안 맞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러냐면 요즘 그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그 괜히 이제 흑인이 필요 없는데 흑인이 한 명 출연해요. 근데 그럼 동양인 또 출연하냐? 그건 또 아니야. 그래서 이 정치적 올바름에 흑인은 계속 항의를 하니까 흑인을 끼워줘. 근데 동양인은 안 끼워준다는 거야. 근데 한국 관객들이 왜 그게 동양인을 넣냐고. 동양인 빼라고. 백인 영화에 괜히 동양인이 끼어들어서 어색해서 볼맛이 안 난다.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어. 그래서 막 황당해졌어. 내가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되냐. 정치적 공정성을 위해서는 동양인 넣어야지. 근데 한국 팬들은 동양인 싫다는 거야. 환장했어. 환장했어.
원래 아시아인들이 네. 아시아인들을 싫어한다고.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어떤 구조에 잘 맞게 배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감독이 머리를 좀 써서 동양인에게 맞는 캐릭터를 주면 돼. 그 아까 얘기했듯이 델마이 루스는 페미즘이란 이데올로기 때문에 아니라도 그 여성이 제격이라는 거죠. 여성이 주인공이라 그게 이야기가 재밌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양인이 들어갔을 때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지 억지로 막 괜히 백인 역할을 동양인에 시키고 그건 좀 아니다는 거죠.
명품 브랜드 중에서 괜히 동양인을 광고에다가 썼다가 더 안 좋은 식으로 써가지고 욕을 더 그러니까 본전을 네. 못 찾는 경우들이
그런 게 많죠.
근데 최근에 보면 산드라 오 출연했던 그 드라마 있거든요. 네. 킬링 이뷰라고 해갖고 그 동성애 이야기인데 그건 또 좀 잘 어울리더라고.
어떤 그 어떤 대칭 구조를 잘 연구하면 이 구조상 재밌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알려주겠다는 개봉주의로 가면 안 되고 서로 약점을 메우면서 의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영화다. 그런 얘기. 그래서 델마 루이스는 여자와 여자의 의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이 영화에서 경찰차들이 한 대 쫙 모였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 신분 상승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야. 그래서 마이클 잡았다는 거지. 전 국민에게 주목받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잘 연구해 보면 충분히 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계속 개몽주의로 가다 보니까 뭔가 어색해져가지고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영화가 재미없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버렸다는 거죠. 조금 더 연구를 하자니. 다음 꼭지는 왜 미래는 결정될 수 없는가. 이거 좀 지난주에 했던 얘기 같은데 동문의 문제. 백의 집단에서 의견이 50대 50으로 갈리면 이 구성은 모두에게 소식이 전달되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래 갈수록 이 4월 15일인가 날짜가 갈수록 점점 50대 50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선거했으면 압승했는데
그러면 또 이게
괜히 최근에 이제 뭐 김용민처럼 별것도 아닌 것도 막 이슈가 되고 뭔가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선거에 100%가 동원되기 때문에 100%가 동원될 수 있는 구조로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90대 10으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동원이 안 돼서 결국 시스템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만약 민주당 200석을 해버렸다. 그럼 진짜로 문파 일부 극소수 인간들이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중권 같은 인간이 PK 문파들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계속 이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 개소리고 진중권이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진중권 음모론은 PK 문파들이 그 뭐야 김부겸이나 누구죠 김경수를 자기 대통령으로 찍어놨다 이런 식으로 음모론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음모론 반대한다면서 자기가 음모론 쓰고 있으니 그래서 이 무슨 모임을 만들어놔도 결국 의사결정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리고 뭐 회의를 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게 사장님 뜻대로 돼버리죠. 반대파는 사장 눈치를 보다가 서서 반대를 하는 척 해보다가 아 해다 싶으면 말을 거두어들인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위임을 해버리고 의사결정을 위임해버리기 때문에 점점 긴장이 빠져서 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에너지는 연결되어 있고 무질서도는 연결이 단절이고 그러므로 개 안에서 어떤 사건은 점점점 연결이 단절되는 쪽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결국 사장 혼자 다 결정하고 있어요. 시간 좀 남았습니까? 왜 덥지? 나만 더운 거예요?
그 자리가 더워요.
아, 원래 추웠는데.
바람이 여기 저기서 이렇게 좀 내려앉아.
다음 곡지는 신의 입장. 클릭인데. 아, 신이 있다. 이건 제가 이 다 확인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 김동률이 똑똑하다는 김동률이 확인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네, 응. 우리도 확인해야 돼.
같이 아, 똑같아. 답은 똑같아. 뭐 별난 게 없어. 와.
아니, 의사결정을 다 해야지. 우리도 다 확인하고 다 이게 맞나 틀리나.
어떤 문제를 출제할 때는 선생님이 답을 정해 놓고 문제를 출제하지. 그냥 인류가 답이 없는 문제를 헛되이 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신이라는 개념은 구조론에서 하는 얘기는 기독교라든가 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마다 신의 뜻이 다 달라요. 인도에는 뭐 신이 30만 명 있다고 그러고 일본은 3만 명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3명인가 뭐 4명인가 하느님이 4시라고 그랬나? 하느님이 둘이고 예수가 14시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건 신이 아니에요. 신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인간의 구원은 이미 끝난 거야. 그래서 신을 그 옛날 봉건 사회는 족장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족장이라고. 신의 의미는 대표성이래요. 인간에게 대표성이 있느냐 없냐 이거라고. 그래서 대표성이 있으면 됐지. 더 이상 물러나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몇 살까지 살 그래 그러면 뭐 5억 살.
5억 살. 크다. 5억 살.
근데 여러분이 80살 정도 되면 별로 살고 싶지 않아질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것저것 아픈 데도 많고 치아도 몇 개 안 남았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재미도 없잖아. 성욕도 없고 식욕도 없고 욕망도 사라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살아야 된다. 계속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지 난 그게 궁금해요. 진짜로 그렇게 오래 살고 싶냐고. 오래 살면 뭐하냐고. 그래서 80살 때도 정치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저희 부모님 보니까 별로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 부모님 보니까 별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옛날 노인네들은 그냥 죽을 때 되면 스스로 식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아, 지금 죽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대부분 그렇게 요즘 기준으로 보면 자살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정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이 없다면 옳고 그름이라는 그 판단 자체가 불성립이죠.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수 없다. 근데 제가 이걸 이제 기대에 비유해놨는데 발자국이 많이 있는데 그게 길이냐 아니면 진짜로 길이 있느냐.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길인가 보다 하는 건지 진짜로 길이 있냐 얘기죠. 제 얘기는 진짜로 길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있죠. 엔트로피의 법칙이 실제로 있다고.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있어요. 있는 걸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길은 다른 길과 연결되어서 계속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면 그건 길이 아니고 길이라는 개념은 효율적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강물이 바다로 가니까 길이지 강물이 막 지 마음대로 간다면 그건 길이 아니죠.
그냥 방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가 다음 곡지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뭐지? 범신론과 이신론의 한계. 범신론은 이것저것 다 신이라는데 그건 길이 흩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방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길이 아닌 거지. 그 길은 안 가도 되는 길이야. 이것저것 다 신이라면 그걸 우리가 신이라고 인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신론은 신이 어딘가에 있는데 인간의 삶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길이 어딘가에 있는데 그 길로 갈 필요가 없다면 그 길이 아니죠. 그 길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길인 거예요. 그 가장 효율적인 길이 있다. 그래서 그걸 길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다면 길이 없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할까?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부모들은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다 해도 별로 불만이 없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죽여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자식은 나의 다른 버전인데 내가 죽는다는 데서 왜 거기서 고통을 느끼고 막 공포를 느끼고 괴로워하는지 그 이해가 안 돼. 이 제가 어릴 때 공포를 느꼈는데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 우주가 존재한다면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모든 것이 컴퓨터 속의 또 프로그램이고 매트릭스 속이고 이 우주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무서운 거야.
하늘에서 조명 떨어지면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서 이 우주가 확실히 존재하냐 그것도 통일적으로 존재하느냐 또 이 가는 방향이 있느냐 이거라고. 그럼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진짜 어딘가를 가고 있는지 그냥 바다를 맴돌고 있는지 유령선인지 목적지가 있는지 이 배가 도착하는 항구가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이 있다는 것은 이 목적지를 가지고 항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정답이 있다는 얘기고 효율적인 게 정답인 거죠. 신이 없다면 효율적인 게 없고 목적지도 없고 그냥 유령선처럼 바다를 맴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신론이라든가 범신론은 특수성이고 구조론에서 말하는 신은 보편성이다. 보편성이나 별 게 아니고 연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각자 끊어져서 다양성이라고 말하면서 뭐 각계약진 그러니까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정답이 없다면 그건 신이 아닌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양성을 존중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 한 방향이에요. 나무가 그렇잖아요. 나뭇가지들은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줄기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줄기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갈라질 수가 있다고. 줄기 여러 개면 오히려 가지를 못 쳐요. 실제로 보면 미역 이놈들은 가지를 못 쳐. 줄기가 여러 개야. 그래서 실제로 이 숲에서 관찰해 보면 이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줄기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걔들은 가지가 안 생겨요. 자연을 잘 관찰해 보라고. 하나로 모여야만 이렇게 다양성이 보장돼요.
일원성이 보장돼야 다양성이
하나의 방향이 있어야 이 가지와 가지가 충돌하지 않죠. 지하철에서 한 방향으로 우르르 가야 충돌을 안 하지 뒤죽박죽 돼버리면 계속 박치기로 해서 전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 좀 됐어요?
놀래라.
질문이 없으면
졸다 깬 것 같은데.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네.